네, 디모데의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담임 목회자로 파송한 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조언을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마지막 참수형을 당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유언처럼 기록한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 같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유언을 남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중요한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명령. 자,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명령에는 체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는 명령은 헌법이죠. 그죠? 헌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 대통령령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장관령이 있어요. 장관이 내리는 명령. 장관. 예. 아,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내리는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장관이 내리는 부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장이 내리는 명령이 있어요. 시장. 시장, 시장이 내리고, 예. 그 다음에 또 구청장이 내리는 명령도 있겠죠. 예. 또 사금 동장, 마장동 동장이 내리는 명령도 있겠죠. 그죠? 그 중에 어느 게 제일 셉니까? 예. 헌법이 제일 세죠. 헌법. 그죠? 국회에서 정한 헌법이 제일 세고, 헌법 밑에는 대통령령이 있고, 대통령령 밑에는 국무총리령. 그 다음에는 장관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서울시장 명령이 있겠죠, 그죠? 서울시장령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내리는 명령이 있겠죠? 그리고 동장이 내리는 명령. 그 명령에는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동장 명령은 관심이 별로 없죠. 왜요? 힘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시장 명령이나 장관 명령이나 대통령령 좀 되면 또 우리가, 엄중하게 또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헌법이나 대통령령보다 더 센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디모데 너에게 명령한다. 죽은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지구상에 어떤 명령이 이것보다 큰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구상에 어떤 나라의 헌법도 어떤 왕이나 대통령의 명령도 이것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무서운 명령을 지금 디모데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 명령의 내용은 2절에서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명령의 핵심이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예. 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것은 어떤 나라 대통령,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명령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명령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 일을 항상 힘써라. 항상 힘써라. 힘들어도, 또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열매가 없어도, 항상 힘써라.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된다. 힘들어도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으라.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예.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더라도 오래 참으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예.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번에 행복한 초대를 했지요. 그죠? 예. 그래서 초대주일이 있었고 환영주일이 있었고 어제는 한가족주일이었어요. 그죠? 이제 복음을 전할 건 필요할 필요는 없죠.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죠? 3주간 우리가 열심히 했잖아요.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예. 아니죠.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네가 나이가 몇 살이든지, 네가 직업이 뭐든지, 네가 건강이 어떠하든지,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말씀 전하기를 힘써라. 복음 전하기를 힘써라.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을 엄중하게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홍익교회가 이 명령 잘 받들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그죠? 여러분 열심히 초대했는데 안 오죠. 그죠?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나 저거나 똑같아요. 예. 자, 3절.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진리인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아무리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무슨 돈 된다는 것, 재미 있다는 것, 어디 맛있는 맛집이 있다는 것, 이런 데는 사람들이 귀가 솔깃한 거예요. 예. 요즘 또 유튜브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죠? 예. 뭐 어디에 투자하면 돈 된다. 뭐 무슨 땅을 사라, 무슨 주식을 사라. 그런 데는 솔깃한 거예요. 어디 가면 아름답다더라, 어디가 맛집이라더라. 아, 이런 데는 그냥 귀가 솔깃하 그런 거는 잘 듣고 맨날 유튜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게 시대의 모습입니다. 시대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힘들지요. 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아이고,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자, 그러나, 5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아무리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 유익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예.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 마음을 다해라. 힘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 고난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예, 고난은 뭐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그랬죠? 그림자. 처음 들었죠? 그죠? 예, 우리 그림자를 뗄 수 있나요? 없나요? 아이고, 그림자가 귀찮네. 너 오지 마. 이렇게 한다고 그림자가 안 오나요? 아니죠. 그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림자 항상 따라다녀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면 고난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난하고 경멸하고 비웃고, 예, 그래서 그 고난을 당연하게 여겨라. 당연하게 여겨라.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즉 아무리 사람들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욕심에만 관심이 있고 노는 데만 관심이 있고 복음을 거절하고 우리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라. 마음을 다해서 감당해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감당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냥 주님의 말씀을 하실까요? 예, 사명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6절, 7절, 8절은 이 바울의 아주 슬픈 고백입니다. 자,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가 뭐냐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 제물을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딱 올려놓고, 불을 붙이기 직전에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의식이 있답니다. 포도주를. 포도주를 붓고 나면 이제 불을 붙여서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붙이기 직전에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장작을 쫙 늘어놓고 그 위에 소나 양이나 염소에 각을 떠서 올려놓겠죠. 그 위에 이제 포도주를 좀 부은 다음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을 붙이기 직전에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해요. 전제.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말은 내가 제물인데 내 제물 위에 제사장이 포도주를 부었다.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제 불 붙이는 거예요. 그럼 불 붙이면 자기가 타고 하나님께 드려지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죽기 직전이다. 순교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곧 디모데야, 내가 곧 이제 참수형을 당해서 곧 순교할 거다.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포도주가 벌써 내 위에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예. 이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서 마지막 유언의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억울해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왜 죽어야 되느냐. 내가 열심히 주님을 충성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느냐. 이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전쟁터에 나간 병사처럼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웠다. 달리기 선수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서 이제 결승점을 통과했다. 이 말입니다. 예.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전쟁에 비유하고 운동 경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끝까지 싸운 병사처럼 나는 끝까지 싸웠다. 그리고 달리기 선수처럼 내가 달려갈 구간, 뭐 100m면 100m, 뭐 400m면 400m, 내가 달릴 구간을 내가 다 달리고 이제 결승점을 통과했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예, 전쟁에 승리한 병사에게 면류관을 주고 경기에서 달리기 경주에서 결승점을 통과한 사람에게, 운동선수에게 면류관, 우리식으로 하면 금메달이에요. 금메달을 주듯이. 예. 이 면류관은 그 당시엔 금메달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나에게 금메달을 주듯이, 또 달리기 경주에서 1등한 나에게 금메달을 주듯이 이제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 땅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순교하지만은 눈을 감고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상은 뭐 다 썩어 없어지고 사라지는 상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주는 상, 아무리 올림픽 상이고 뭐 무슨 상이라 하더라도 그 상은 다 이 땅에서만 쓸모있고, 예, 별로 값어치도 없어요.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그죠? 가치가. 그죠? 예. 다 썩고 사라질 거예요. 잠시 기분만 좋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상, 믿음의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한 사람, 달려갈 사명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에게 주는 주님의 상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상이죠. 그죠?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상이에요. 이 땅에서의 모든 금메달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럽고 영원토록 복된 상이 천국에서 받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겠죠. 예. 바로 충성한 종들에게 주는 상이신데, 상인데, 바울은 그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억울하거나 슬프거나 낙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곧 참수형을 당할 건데 내가 이 참수형 당하고 나면 바로 천국에서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을 거다. 그러면 바울은 굉장히 기대하고 설레이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주님 앞에서 상받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님이 맡긴 사명 끝까지 충성한 사람,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한 사람에게 주님 주시는 의의 면류관, 누구나 충성한 사람은 누구나 받게 된다. 예, 받게 될 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모든 자가 누구예요? 모든 자. 예? 그렇죠. 우리 홍익교회 성도들. 그죠? 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홍익교회 성도들에게 다 주신다. 그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 주님이 왜 이 사근동에, 마장동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홍익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비난하더라도 오래 참으면서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길 끝에는 우리가 이 길을 다 완주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실 거다. 기다리실 거다. 그러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사명 감 끝이 없어요. 뭐 교회에서는 은퇴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은퇴가 없어요. 은퇴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 없이, 예, 나이와 상관없이 몸이 아프든지 어떠든지 간에 호흡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들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판하고 무시하고 그들한다 하더라도 주님 맡긴 사명 끝까지 감당해서 이 길 끝에 계신 의의 면류관을 들고 계신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와 홍익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께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쓰고 힘쓰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또 명령하고 이 예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런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 이 땅에, 이 사근동에, 이 마장동에 십자가 홍익교회를 세우시고 맡기신 이 사명을 저희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초대가 마무리되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열정은 식지 않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 길 끝에, 이 믿음의 싸움 끝에, 사명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의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고 주님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제 계속될 것인데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변하고 심령이 변하고 삶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다니엘 기간 매일 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니엘 기도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21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홍익의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온 성도들이 전심으로 노래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어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들이 만난 하나님 우리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또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전세계 믿음의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촉대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열방을 위한 기도,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리아가 계속 전쟁터가 되어서 약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시리아를 떠나서 터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 안에서 터키에 있는 이 난민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기도할 그 하나님, 지금 터키에 피난와 있는 난민 수용소에 있는 300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들, 하나님 저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먹을 것과 쓸 것과 거주할 공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터키에서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리아의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게 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아람이라고 나오지요. 그 아람이 지금의 시리아인데 지금까지 시리아가 지금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리아의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의 땅이 되게 해 주십시오. 터키에 있는 난민들, 300만 명의 난민들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리아가 전쟁터가 되어서 온 국민들이 난민이 되어서 세계를 떠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리아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시리아가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리아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셔서 시리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터키의 시리아 난민 수용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저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전쟁터가 되어갔는데 또 난민 수용소에서마저도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시리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난민 수용소에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도와가며 함께 살아가는 몇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리아 난민들이 속히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주님 저들의 먹을 것과 쓸 것과 거주할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들이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통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난민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난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민족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든지 간에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것은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임을 압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홍익교회 성도들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행복한 초대를 허락하시고 행복한 초대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계속해서 저희들을 일깨우시고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초대가 끝났지만은 24시간 365일 저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이가 어떠하고 직분이 어떠하고 직업이 어떠든지 간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든지 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이 길 끝에서 의의 면류관을 들고 계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익의 모든 군속들은 이 사명 잘 감당해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 크게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속히 일으켜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마다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피할 길,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 사업의 문, 인생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여호와께 헌신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벌떼같이 홍수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에 2월에 한양대학교 숙사 2600명의 학생이 입주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저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될지 주님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